오늘 17장입니다. 현재 이제 2차 전도 여행 중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 되겠죠. 처음 시작할 때, 저희가 라고 시작합니다. 지난 16장에 보면 우리가 라는 표현이 있었다고 그랬죠. 근데 여기 저희가 라고 나온 거는요, 누가 빠졌다는 얘기죠. 누가 빠졌죠? 누가는 이제 그 빌립보에 그냥 남아있고, 다른 일행들이 거기를 떠나서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서 데살로니카에 이르렀다고 말합니다. 나중에 그 백기도 한번 보시면요, 암비볼리나 아볼로니아는 작은 곳이라서 잘 안 나옵니다. 그냥 베리아보다 조금 아래쪽 지역이고, 데살로니카로 가는 도중에 있었던 작은 지역인 것 같습니다. 그 아볼로니아는 혹 지도에 따라서요, 좀 떨어진 곳에 그 표시되어 있는 것이 들어있는데, 고대에 그 같은 지명이 여기저기 있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데 조금 조심해서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데살로니카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그러죠. 바울은 유대교를 더 이상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그 회당을 늘 찾아갔어요. 이유는요? 회당에 모여있는 누굴 만나려고요? 유대인들을 만나려고요. 그러니까 회당에서 예배를 드리기 위함이라기보다는 거기 참석하면 또 학자들이나 잘 아는 사람들에게 말할 기회를 주거든요. 그 기회를 통해서 성경을 강론하고 전도를 하기 위해서 특별히 회당을 늘 찾아갔습니다. 근데 2절에 주목할 구절이 하나 있는데요. 바울이 자기의 규례대로 저희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자기 규례란 말 있죠. 바울이 회당에 갔는데 뭘 따라서 갔죠? 자기 규례대로 가는 것 주의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주일날 예배 드리고 하는 거요. 무슨 규정에 따라서 주일날 몇 시에 예배 드려갑니까? 그러니까 누가 정한 거죠 그거? 교회 당에서 정한 거죠? 헌금은요? 무슨 헌금을 어떻게 하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묻는 거는 그 헌금의 종류나 액수나 이런 것들이 누가 정한 거냐 그 말입니다. 액수는 그러면 자기 규례가 될 수 있죠. 무슨 헌금을 할 거냐는 거냐? 자기 정한 거고요. 예배 시간은 당회가 정한 거예요. 그것도 왜 저 1, 2부, 2부 이렇게 몇 부 나뉘어져 있을 경우는 좀 자기 뜻이 반영될 수도 있죠. 바울은 여기에 갖는 게 이게 자기 규례일까요? 회당 규례일까요? 아, 내가 꼭 낮에 이 시각에 예배 드려야 되나? 아니면 좀 당기거나 좀 뒤로 미룰 수도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꼭 당회가 정해놓은 이 시각 꼭 예배에만 참석해야 되느냐? 이런 반감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많은 것들은 가만히 보면 내 스스로 정했으라기보다는요, 타의에 의해서 주어진 것을 난 무작정 따라가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런 상황이 오래 지속되면 그 신앙에 확실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비록 다른 타의에 의해서 주어진 규정이고 교례라 하더라도 그것을 전부 자기 것으로 소화시키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너 교회 왜 가니? 내가 가고 싶어서 가는 거지. 뭐 다른 답도 있을 수 있습니까? 아이들에게 물어보세요. 많습니다. 오늘 안 가면 우리 엄마한테 맞아 죽는데? 그보다 조금 나은 게요, 술 빼먹으면 하나님께서 내게 무슨 벌을 주실지 모르는데? 이런 과정을 빨리 뛰어넘어서 내가 가고 싶어서 가는 겁니다. 야, 교회 돈이 나오나 밥이 나오나 왜 그래? 아, 재미있었어. 그보다 더 나은 거예요? 감사했어요. 이런 게 이제 소위 말하면 자기 규례입니다. 바울이 자기 규례대로 그렇게 했다고 해서 그 별도의 다른 시간에 간 게 아닙니다. 해당은 해당대로 나름대로 규례가 있었는데 그 규례에 맞춰서 다녔는데도 불구하고 성현 전부 자기 규례를 따랐으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에게도 그런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흔히 습관을 좇았으라고도 말합니다. 그거 표현이나 자기 규례대로라는 말은 거의 그 같은 표현인데요. 우리의 신앙생활이나 우리의 모든 활동이 처음에는 타의에 의해서 주어졌다 하더라도 결국은 나의 인격적 동의를 거쳐서 다른 시간보다는 그래도 이 시간에 함께 예배드리고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가장 옳더라. 그래서 난 기꺼이 이 시간을 내 규례로 삼고 내가 이렇게 하겠다. 이런 어떤 그 인격적 동의가 있어야 그것이 자기 규례가 되고 신앙생활은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냥 꼭 새벽기도 해야 됩니까? 새벽에 사람이 많아서 난 도저히 안 되겠고 난 저녁에 기도에 있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이 있거든요. 그럼 저녁에 따라 하시면 됩니다. 뭘 따라서요? 자기 규례를 따라서. 그런데 해보니까 저녁에 또 잘 안 되더란 말이에요. 혼자 하면 빼먹기도 하고 시간도 일정치 않고 뭐 바쁘다 보면 이래되고 아 이럴 바에야 막 좀 힘들더라도 새벽기도 맞추는 게 맞겠다 싶으면 그래서 맞춰야 되겠다고 작정을 하고 또 그러려면 그게 자기 규례가 되는 거죠. 근데 교회가 이런저런 규정을 정할 때에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본 쭉 해보다가 가장 합당한 쪽으로 그게 맞춰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꼭 뭐 난 여기 도저히 동의 못하겠다 싶으면 한번 좀 튕겨보세요. 그러다가 그래 보니까 결국은 이게 맞더라. 이래서 자기 규례를 따라 교회를 섬기는 그런 노력이 필요합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제가 참 존경하는 어느 스님 중에 그분이 무게주의자가 있었습니다. 아주 신실한 분이에요. 세월이 많이 흐른 후에 그 아들을 만났는데 세월이 많이 지난 후에 아버님이 교회를 다시 나가셨대요. 왜 나가셨는데? 그랬더니 자기는 무교회주의라도 괜찮은데 자기 아이들에게 신앙 전수가 안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이들에게 신앙 교육을 제대로 시키기 위해서는 내가 교회를 나가는 수밖에 없다. 본인이 그렇게 스스로 판단하고 교회 자체에 대해서는 불만이 많이 있지만 결국은 다시 교회 출석을 하시게 되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이렇게 자기 규례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원칙을 적용해야 될 게 조금 말이 어려울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우리가 쓰고 있는 말 있지 않습니까? 이 말도 엄밀히 말하면 우리 나 자신의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태어난 그곳에 있던 말을 빌려서 쓰는 겁니다. 빌려서 쓰기 때문에 말의 느낌이 서로 다른 경우가 참 많아요. 제가 대학 다닐 때 상당히 똘똘한 여학생 하나 만났는데 어느 날 시비를 좀 걸었죠. 하도 그냥 활달하게 뛰어다니고 그러니까 툭 던지면서 물었는데 친구 많아요? 하고 물었더니 이 띵긋이 웃는 산소리가요. 아는 사람은 많아요. 이러잖아요. 그 말 때문에 그날 붙들려가지고 사이다 한 병 녹한 두세 시간 막 떨다가 갔는데 결국 참 친하게 됐습니다. 친구라는 말과 아는 사람 말 엄격히 분간해서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가 뭐냐라는 걸 명확하게 분류해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이제 소위 그 말이 통하는 거고 뜻이 통하는 겁니다. 저는 이제 대표적인 예를 하나 들면요. 자존심 가는 게 참 고약한 거다 싶어서 제가 일찍이 내버리려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정말 다른 사람에 비해서 자존심이 그렇게 센 편은 아닙니다. 근데 학교 다닐 때 아들이 대학생들 큰일 참 엄청나게 합니다. 정말 엄청나게 해요. 하루는 하루 속이 상해서 다른 친구하고 앉아가지고 막 그런 얘기를 조금 했더니 이 친구 한다는 소리가 자기 존경심이 없는 아이들이 뭐 하는 일에 대해서 그렇게 뭐 마음 아파할 일이 있겠습니까? 이러잖아요. 그걸 딱 듣고 나니까 자기 존경심 없고 괜찮은 말이네. 하나 배운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 괜찮다, 괜찮다. 그래서 나는 가보니 그게 자존심이 돼요. 아, 그래서 내가 자존심이라는 의미가 아, 이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고 아, 두 개구나. 버려야 할 자존심도 있지만 지켜야 할 자존심도 있다는 걸 그 친구 때문에 알게 된 거죠. 그 친구가 가끔 무슨 자존심 칼 얘기하면 그게 무슨 뜻인지 금방 알아듣습니다. 우리가 쓰는 용어도 사실은 의미를 애매하게 쓰는 경우가 참 많은데 이렇게 자기화하는 거 이런 것이 참 중요합니다. 오늘은 말보다가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하는 일에 있어서도 이런 어떤 그 자기 규례화하는 이런 노력이 참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왜 꼭 이 시간에 교회 가야 되느냐고 물으면요, 자기가 정해놨기 때문에 이러지 말고요. 내가 하나님께 드리기로 약속한 시간이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헌금요? 내가 드리는 거지. 교회가 내놓으라고 해서 내놓는 게 아니어야 합니다. 예배요? 어떤 마음으로요?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서 이 시각에 내가 드리기로 마음 먹고 드리는 것. 물론 출발은 교회가 정한 것이었다 할지라도 자기화되는 이런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 자기 규례대로란 표현이 가끔 나올 때마다 주의해서 한번 보세요. 그렇게 들어가서 이제 열심히 가르칩니다. 성경을 가지고 강론을 했는데요. 3절에 뭘 가르쳤습니까? 3절에 보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야 할 것을 증명하고 그러죠. 이 그리스도라는 분이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겠다고 약속하셨다. 그런데 그분은 해를 받고 죽어야 하고 죽은 다음에 살아나야 한다고 성경에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바로 그 그리스도가 예수다 이렇게 설명을 한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가지고 많은 걸 설교도 하고 가르치지만 열심히 해도 가장 핵심은요? 가장 핵심은? 이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셨고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이것이 복음의 본질이고 핵심입니다. 어떤 성경을 펴서 가르치더라도 이 부분과 연결되지 않거나 분리되어 있으면 좋은 설교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점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물론 특정한 제목이나 특별하게 다른 주제가 있을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성경을 펴서 가르친다면 이것에 집중해야 하고 이것을 설명할 수 있는 과정이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할 겁니다. 근데 산생에 대한 이야기는 별로 없다 그죠? 3절에 보면 주로 뭡니까? 고난받고 부활하신 거냐? 살짝 넘기셔서 18절 한번 보세요. 18절 그 제일 뒤편에 보면 이는 바울이 예수와 또 몸의 부활을 전함을 인함이라 라고 말하는데 바울이 전한 핵심은 예수와 부활입니다. 그리고 3절하고 18절하고 연결해 보면 결국은 우리가 우리는 저 성탄절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고 뭐 그런대로 거창하게 크게 기념하고 지나가려고 애를 씁니다만은 사실은 교회가 더 기쁘게 여기고 감사해야 될 것은 성탄절이라기보다는요 부활절이어야 합니다. 부활이 사실은 진정으로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해야 될 것이라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죠. 그랬더니 4절에요. 헬라인들은 많이 믿었는데 반면에 유대인들은요 5절에 보면 시기했다고 말합니다. 바울이 전하려고 들어갔던 대상은 유대인이었는데 그 유대인들에게 또 유대인들이 잘 아는 성경 말씀을 가지고 실컷 설명을 해놨더니 유대인들은 시기하고 오히려 옆에 앉아있던 헬라인들이 그걸 듣고요 믿었더란 얘기입니다. 심장입니다만은 유대인들은 왜 시기했을까요? 그래, 지금도 자기들이 전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자체가 또 인생까지 전파되고 있잖아요. 자기들이 자기 중심이라 자기들 자신들이 그리고 이제
자기들이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였으니까라는 거 이거는 가능성이 큽니다. 만약에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해 버리면요, 자기들도 동일한 범죄에 포함이 되는 거니까 쉽게 인정하기가 어렵죠. 그런 점도 있고 그것도 중요한 요인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또 한 가지는 만약에 바울이 가르치는 대로 한다면 그들이 금과 옥조처럼 여기던 그 율법 이게 바뀌는 겁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내가 율법을 폐기하러 온 게 아니라고 말씀하셨지만 유대인들 입장에서 볼 때는요 율법 폐기로 보이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율법을 정말 온전하게 지켜야 한다고 가르치셨지만은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우리가 그렇게 중요하게 여겼던 율법을 폐기 처분하고 또 우리가 죽였다고 하는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해야 된다는 것이 쉽지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걸 받아들이기 어려웠는데 반면에 헬라인들은요 그런 부담이 없거든요. 없고 또 실제로 들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다는 말 받아들이기가 쉬웠을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 뒤에도 보면 유대인들은 반대해서 죽이려고 따라다니고 헬라인들이 쉽게 복음을 받아들이는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가끔 이런 경우 있잖아요. 큰 애 발수업 붙여놨더니 동생이 옆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뜨거운 들 받아보고 형 공부하는데 방해하지 마라 하고 잡아 땡겨둬요. 옆에서 건너들은 놈이 나중에 뭐 더 잘하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무슨 생각이 들죠? 정작 돈 들인 큰 놈은 진도 제대로 안 나가고 방에 놓지 말라고 잡아 땡긴 둘째 놈이요. 더 잘하고 이러면요. 혹시 우리 둘째가 천재가 아닐까? 뭐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지 않습니까? 어쨌거나 간에 그 둘째가 잡아 땡기고 가지 마라 그러면서도 기분은 아주 좋죠. 지금 헬라인들이 그 짝입니다. 복음은 유대인들에게 전한다고 열심히 했는데 그 옆에 듣고 있던 헬라인들이요. 얼마나 복음을 기쁘게 받아들였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5절에서 8절까지가, 9절까지네요. 그 유대인들의 박해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부약한 사람들을 데리고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은가 봐요. 시장통에 뭐가 있어요? 요즘은 시장통이라기보다가 저 유흥지 그런데 보면 반드시 있는 거 주먹패들요. 여기 부약한 사람들에게 그 주먹입니다. 옛날 그 저 구사대 가는 거 있었죠. 노동 뭡니까 파업하게 되면 회사에서 사람들 사와가지고요. 주먹을 사와가지고 그 뭐 폭력을 행사하던 그런 형태입니다. 이들을 데려와가지고 야손의 집에 달려들어 야손을 끌어낸 겁니다. 야손의 집에 아마 사도 바울의 그 일행이 머물러 있었던 모양인데 야손을 잡아가지고 그 아마 바울과 실라는 그 집 마침 없었고 집주인이었던 야손이 붙들려 갔던 모양입니다. 7절 보세요.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라고 이제 고발을 한 겁니다. 누가요? 유대인들이요. 그 유대인들은 굉장한 애국자다 그죠? 로마에 가이사 외에 우리가 성길 다른 왕이 있다고 말하는 고약한 놈이 있어서 잡아왔습니다. 이러고 있으니까 유대인들 얼마나 이 유대인들은 말이죠. 얼마나 애국자예요. 요거 간신입니다. 자기들한테 유리한 거 있을 때는 마치 황제를 황제인 양 하지만 기본적으로 유대인들은요. 로마가 자기 나라를 집어삼켰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독립을 찾기 위해서 애를 쓴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해봐야 막 계란으로 바위 치르지만은요. 그런 유대인들이 많이 있는데 필요하다면 자기들에게 해대는 사람을 해치기 위해서 맞아 중성스러운 신하인 양 이렇게 다른 임금을 섬기는 놈들이 있어 잡아왔습니다. 이랬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구절에요. 보호를 받고 놓으니라 그랬죠. 보호하는 거는 요즘 말로 하면요. 보석금을 받고 보석을 허가했다 이 말입니다. 돈을 갖고 내줬다는 이야기는 결국은 제가 있단 얘기예요? 없단 얘기예요? 보석금 받고 나가면 도망만 안 가고 있으면 나중에 보석금이 어떻게 되나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무죄 판결 나면 되돌려주고 제가 있으면 막 하고 뭐 이러는 돈 아닌가 싶은데 제가 확실하게는 잘 모르겠네요. 어쨌든 다른 임금을 섬긴다 이 말은 반역이거든요. 반역죄로 고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보석금을 받고 내줬다는 것은 죄를 인정하기가 좀 곤란하다 그런 뜻이 되죠. 사실은 이게 죄가 안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변호사라고 생각해서 이 야손을 변호한다면요, 뭐라고 말하면 되겠습니까? 다른 임금을 안 섬겼다고 해야 됩니까? 아니다, 진짜 우리는 다른 임금을 섬겼다고 말해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변호사라면 뭐라고 설명하면 제일 쉬울까요? 죽은 임금을 왜 했다고요? 죽은 임금이 누군데? 그러니까 이 사람이 생겼던 임금은 죽었습니다. 이래 말이에요? 그러면 용서는 되긴 하겠지만 어째 좀 그 마음이 안 내키는 것 같은데요? 죽었습니다 말고 뭐 좀 다른 표현 없어요? 죽은 예수를 왕이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변호를 하라니까요. 신은요, 황제를 신이라고 생각하던 그 당시 사람들입니다. 말이 길면 변호하기가 좀 어려워져요. 간단하게 한마디가 딱, 아, 그렇네, 이래갖고, 죄 없음, 이래 나와버려야 되죠. 이들이 믿던 신은 죽었습니다. 이러면. 간단하긴 간단하죠. 그런데 멋이 좀 이상해요.
반역이 그 자체가 빚는 거잖아요.
네.
그 왕권이 빚는 건데 이 사람 변호 이 그냥 변호만 하기 위해 한다면 대통령이 죽은 상태에 죽은 사람을 믿기 때문에 반역 자체가 손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은 맞는데 느낌이 좀 어때 좀 그렇다고 얘기해.
그런 거가 없다. 그런 거 붙인 거다.
증거불충분 가면 예를 들어서 예수를 왕으로 믿느냐 그러면 야손이 뭐라고 대답했겠어요? 이해 안 하겠어요? 신앙이 있다고 치면 예수를 왕으로 믿느냐고 물으면요? 그렇다 할 거 아니에요. 그거 자체가 증거가 되어 볼 가능성이 있어요. 그럼 예수가 죽었다 끝내지 말고 왕으로 믿지만 그분은 이 땅의 왕이 아니에요. 저 하늘나라에 가 계십니다. 그분을 왕으로 믿습니다. 이렇게 버리면 대충 로마 사람들이 잘 알아들어요. 아마 결국은 로마 사람들은 재판 하나는 잘 합니다. 그 로마의 법하고 건축, 도로 이런 것은 로마가 자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은 제대로 집행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쨌건 별 죄는 없이 풀려난 셈입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보셔요. 10절에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저희가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장소를 옮겨가 떠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정도 박해를 피해서 도망갈 사람은 아니거든요. 나중에 보면 왜 저 돌에 맞아가지고 죽었다고 갖다 내버렸는데 갖다 내버렸는데 그 이튿날 살아가지고 그 성을 또 들어가잖아요. 돌에 맞아 죽어갔던 사람이 살아나서 또 들어갈 정도인데 여기서 이 정도 박해받은 것 가지고 그냥 아예 다른 곳으로 도망갔다는 것 좀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뜻입니다. 요건 나중에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 2장하고 3장에 보면요. 이때 바울이 거기를 떠나가가지고 고린도에 가 있으면서 편지를 보낸 건데 이 성도들에게 해가 누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참 애를 썼다는 말들을 하게 됩니다. 이 성도들 그렇게 보고 싶어 했어요. 그렇게 보고 싶어 하면서도 본인이 직접 가지 아니하고 나중에 그 밑에 디모데나 누가를 보내기도 하고 그러는 걸 보면 바울이 정말 가고 싶어 하면서도 가지 않았던 주된 이유가 아마 이 야손을 놓을 때에 그런 어떤 보석의 조건으로요. 바울과 실라를 다시는 이 집에 들이지 않겠다라는 어떤 그런 서약을 하고 놓아준 거 아닐까 그렇게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박해가 무서워서 다른 데로 옮겨간 게 아니고 거기에 있는 성도들을 다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잠시 물러간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하고 3장을 이렇게 읽어보면 특별히 바울이 그 성도들에게 누를 끼치지 않으려고 애를 썼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그 유명한 그 베레아에 갔죠. 12절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이 구절 때문에 베레아 사람들이 아주 유명해진 겁니다. 이 사람이 참 신사적이래요. 왜요? 데살로니가 유대인들은 무조건 안 듣겠다고 해서 그냥 마구 해방을 놓았는데 베레아 사람들은요? 말씀을 듣고 정말 그런가 해서 성경 말씀을 상고했다고 말합니다. 그걸 신사적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어쨌든지 말이죠. 그 설교를 듣거나 누구의 말씀을 듣더라도 덮어놓고 아멘은 제발 하지 마세요. 아니 무조건 믿는 게 잘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정말 성경적으로 그러한가를 생각해 봐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한국교회가 이단들이 그렇게 많이 설치는 것은요, 성경이 뭐라고 하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살피지 않는 게 아마 큰 이유 중에 하나일 겁니다. 여러분, 혹시 제가 얘기하는 거하고 또 다른 분이 이야기하는 게 좀 다르다 싶으면 어떡해요? 모르긴 몰라도 조금 다른 점이 있긴 있을 겁니다. 어떡해요? 아, 생각해보고 또 다른 사람이요? 제일 좋은 답은 성경 본문이 말하는 게 그게 맞는가를 자꾸 살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숙달이 좀 되고 훈련이 되면, 제가 지금은 그렇지만 옛날에도요, 옛날에도 누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저런 말은 성경이 없는데, 저는 성경하고 틀리는데 하는 거는 금방금방 알아냈습니다. 어디 가서 들어도요. 그 왜 그런 거 하니까. 어릴 때부터 본의 아니게 성경을 많이 읽은 탓입니다. 그래서 어디 있는지는 몰라도 저런 얘기 같은 게 대강 어디쯤에 있다, 아니 저런 말은 없는데 하는 걸 제가 잘 찾아냅니다. 대학 1학년 때 어느 날 어느 목사님하고 이야기 도중에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느니라라는 구절이 목사님 있습니다. 그 목사님 없대요. 있는데요. 없어 하잖아요. 목사님이 없다는데 자꾸 우기긴 곤란하죠. 그래서 뭐 이번 그냥 다무고 근데 있기는 분명히 있는데 아니 고승희가 찾아냈으니까 있어요. 근데 왜 목사님이 없다고 그럴까? 아 목사님이 성경을 많이는 안 읽으셨을 가능성이 있다. 왜 그런 거니까 이런 구절을 쭉 읽어가다 보면 워낙 중요한 구절이기 때문에 한번 딱 들어보면 있다라는 사실은 어디 있는지는 몰라도 있다는 건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베레아 사람들이 딴 게 아니고 설교를 듣고 그 말이 정말 성경적으로 그러한가를 상고했다라는 사실은 우리 아주 본받아야 할 그 자세입니다. 무조건 아멘도 좋지만 조금은 위험할 여지도 있으니까요. 성경이 과연 그러한가 하는 걸 우리가 좀 부지런히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 구절하고 큐티하고 어떻게 되나요? 큐티. 혼자서 성경 읽고 묵상하고 하는 걸 우리는 하니 quiet time이라고 해서 큐티라고 그러죠. 이 구절을 가져가서 예를 들어서 큐티를 매일 일정하게 잘 해야 합니다. 그렇게 말하면 같은 걸까요? 조금 다를까요? 12절이야. 아, 11절. 성경을 상고하니라. 어떻게 다르죠? 큐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성경을.
근데 이게요, 연속되거나 그런 큐티가 돼야 될 부분은 직접 대사 이렇게 좀 되는 부분이고, 이건 그 뒤에 나오는 해설자가 있나? 그 정도 수준이잖아요. 이 자체가.
잘 모르겠는데요? 아, 굳이 차이를 말하라면, 큐티는요, 개인적이고 주관적으로 흐르라는 것이 참 많기 때문에 좀 조심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혼자서 성경을 읽고 이런저런 감동도 받고 은혜를 받았으면 그 다음 이게 나 혼자만의 생각인지 아니면 이게 맞는 생각인지를 확인해 봐야 할 필요가 꼭 있습니다. 근데 그걸 안 하면 이 큐티라는 것이 어느 정도 내가 틀이 쌓이기 전까지는요 주관적으로 흘러버릴 가능성이 참 많습니다. 근데 여기 베레아 사람들이 했던 거는 그거하고 좀 달라요. 바울이 한 그 말씀이 성경하고 일치되느냐를 살피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서가 약간 거꾸로 돼 있죠.
그런데 이때도 성경이라는 게 있었어요?
아 물론이죠. 신약을 말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는 거의 구약을 말하는 겁니다. 예. 유대인들은 성경을 아주 잘 압니다. 오늘 백지도 하나 내드렸는데 베리아가 백지도에 나와 있을걸요. 예. 빌립보가 거기 있죠. 제일 위쪽에 보면 빌립보에서 조금 내려오면 베리아가 데살로니카 바로 밑에. 데살로니카 바로 밑에요. 어디냐는 나중에 집에 가서 이제 백지도니까 아, 한 번 더 얘기 드릴게요. 제일 위에 칸에는 1차, 2차를 그리면 되고요. 중간에 거는 3차를 그려보면요. 2차, 3차가 중복이 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따로 그려야 합니다. 그리고 4차는 나중에 그 로마로 가는 길로 표시를 한번 그려보면 됩니다. 백지도는 한번 그려보고 뭐 버리시면 됩니다. 연습하라고요. 그래서 큐티가 참 중요하지만 주의해야 할 점은 그렇게 혼자 묵상하고 정돈한 말씀이 올바르게 되었는가를 확인해야 할 하는 과정을 꼭 거치는 것이 좋고요.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아마 설교를 잘 했을 겁니다. 좋은 설교를 듣고 잘 가르치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과연 성경적으로 얼마나 바른 말씀인가를 생각하는 것, 이것을 가르쳐서 베레아 사람들은 신사적이었다고 하는 건데 우리가 꼭 좀 그 생각 본받아야 할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불행하게도 설교를 자세히 듣고 성경책을 펴서 열심히 묵상을 하다 보면 좀 다르네 하는 것이 간혹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럼 은혜가 덜 되죠. 그럼에도 은혜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끔 저게 어떤 게 그런 소식을 듣습니다. 그 제자 훈련 과정 중에는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그 설교를 요약해서 그 다음에 함께 모여가 토론하는 이런 과정이 있거든요. 적지 않은 교회가 제자 훈련을 해나가다가 이 과정에 걸려가지고요. 제자 훈련을 포기하거나 아니면 이 과정을 생략하거나 그런 경우가 더러 있다고 들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목사님 설교에 약간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냥 정신없이 듣고 있을 때는 좀 틀리거나 맞거나 그냥 아멘하고 다 지나가 버렸는데 모여 앉아가지고 차근차근 해보니까 이거 좀 아니네, 이거 좀 이상하네, 이런 것도 자꾸 나와버리잖아요. 그래서 제자 훈련이라는 것이 교회마다 성공한 게 아니고요. 담임 목사가 설교를 정말 제대로 하고 있는 교회에서 이게 성공을 했지만 담임 목사가 흔들리면 제자 훈련 성공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좀 기억을 하셔야 할 것은 정말 설교를 듣고 아멘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러면서 과연 성경적으로 얼마나 이게 정확하냐를 따져보는 이런 훈련들이 돼야 되고 교인들이 열심히 그러고 있으면 목사님은 어떻겠어요? 예? 다 긴장되죠. 공부해오는 학생들 가르치는 선생님은요 준비를 더 합니다. 내가 암만 열심히 해가도 이놈들 흐리멍덩 애가 뭔 소리 듣다 하고 앉으시면 차츰차츰 선생님도 준비를 안 하고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런 긴장관계는 좀 조성이 돼서 한국교회 전체가 성도들이나 목회자나 한꺼번에 같이 수준이 올라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래 생각했을 때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랬더니요 13절에 베레아에 또 문제가 생긴 게 뭡니까? 이 데살로니카에 있던 그 유대인들이 여기까지 지금 또 따라오는 겁니다. 다만 지독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바울과 실라는 떠나가고요. 아니 바울은 떠나가고 14절에 보니까 실라와 디모데는 거기다 둔 겁니다. 두고 이제 바울이 거기서 떠나가지고 아데네 갔죠. 예, 아데니 아테네입니다. 외국어 공부 또 조금 합시다. 그 16절에 보면 아데니란 말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18절에 보면요, 에비구레오란 말이 나오고 스도이고 철학자들이 나옵니다. 아, 예, 맞습니다. 에비구레오 케난이라고 한 이 말이 에피쿠로스 학파고요. 스도이고는요, 스토아 학파입니다. 그래도 옛날에 공부했던 게 기억이 좀 남아가지고 에피쿠로스란 말이 나오는 거 보면요, 그 이제 고등학교 때 저 이때서 시험 쳐요. 정치 문화에 보면 헬라 철학 할 때 이게 나옵니다. 두 학파가요. 전에도 한번 얘기 드렸는데 그와 우리말로 성경이 표현하고 있는 이 표기하고 있는 그 외국말, 예를 들어서 달란트는 요즘 말로는 탤런트라 그러고요. 그 다음에 다메섹은 요즘 말로 다마스커스라 그러고요. 다윗은요, 다비드라고 그러죠. 다비드 상 뭐 이렇게 나옵니다. 베드로는요, 베드로도 모를지 모르겠는데 피터라고 그러죠. 아, 이것도 외래어를 왜 이렇게 표기했느냐, 이렇게 야단 칠 수가 있습니다만, 여러분 기억해 두셔요. 한글을, 그 외국말을 한글로 옮긴 게, 이 성경을 옮길 때요, 그런 글자들이 우리말에 아예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말로 이게 성경에 옮겨 놓은 거예요. 옮겨놔 놓고, 성경은, 이, 함부로 이제 뭐 누가 바꾸다 해서 딱 못 바꿉니다. 못 바꾸는 반면에, 한글은 거리에 뭐 하긴 뭐 맞춤법 개정이 하도 많이 이루어졌어요. 요즘 이제 저도 참 자신 있었는데 요즘 자신 없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자꾸 바꿔가면서 교정을 해갔기 때문에 성경이 이제 이렇게 좀 부닥다리 같이 보이죠. 지난주 그 GBT 선교사님 오셔가지고 예배인도를 한번 설교를 하셨는데요. 그건 제가 참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뭐 아는 얘기지만 또 그렇게 들으니까 참 감동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한글이 세종대왕이 만드셨지만, 그게 보급이 잘 안 됐습니다. 그, 보급하는 거 방해한 사람 누군지 아세요? 아, 물론 한문 공부하는 사람들이죠. 아, 일본은 훨씬 뒤고요. 그 이전에 어느 임금 때인지 모르겠는데, 광해군 때지 싶어요. 여인들이 상소문을 올린 겁니다. 한글로요. 그때 어느 분이 그딴 소리를 했는지는 제가 확실하게 모르는데 이런 소리를 했답니다. 이 무식한 것들이 말이지 글을 안답시고 이 따위 글을 올리고 있어. 그래서 가르치마. 그 무식한 것들이 글을 알아놓으면 이 실전소리 한다고 해서 못 가르치겠는 게 그게 언문입니다. 아, 핍박을 많이 받았어요 이게. 그래서 한글 자체가 한국 사람들에게 거의 버림받다시피 해서 내려오다가 한국 모든 사람들에게 한글을 깨우친 동기가 성경입니다. 성경이 먼저 발간이 돼가지고요. 성경이 보급이 되면서 한 사람들이 그 한글을 깨치게 되고, 그러니까 후에 한글 학회에서 뭐라 그러냐면 성경 공회에 힘을 합쳐서 우리가 한글 보급을 하자. 그런데 참 좀 안 됐지만 성경 공회가 그 거절을 한 겁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하고 있는 일에 너희가 왜 끼어드냐 뭐 이런 형국이죠. 그러다가 지금은 입장이 바뀌어져가지고, 뭐, 이렇게 됐습니다만, 결국은, 우리 한글을 지켜내는 데 있어서 성경이 한 공헌이요. 한글을 지켜내는데 1등 공신이 성경이라는 거, 성경 보급입니다. 그렇게 보급이 돼서 그렇게 되어 왔던 건데, 다만 이제 성경 구절은 글자 한자 고치는 것이 굉장히 뭐 어려운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그 옛날 그 구닥다리 표현을 그대로 쓰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이해를 좀 해야 합니다. 성경이 왜 이렇게 글자가 이 모양이냐 너무 그러지 마세요. 이게 그렇게 된 사연을 알면 이것도 또 감사한 겁니다. 여기 뭐 에비구레오 이랬지만 한글로 된 에피쿠로스 학파를 아예 한국 사람들이 알지 못하던 시절에 이걸 옮겨 놓은 거라는 걸 그렇게 알면 되겠습니다. 고등학교 때 공부했던 거 확인 한번 나갑시다. 아덴 가는 게 아테네고요. 에피크로스 학파는 뭐 뭘 주장하는 학파죠? 쾌락. 네. 아타락시아라고 하는 쾌락을 그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사람들이고, 스토아 학파는요, 이성을 중시해 여겼던 학파입니다. 이게 그 헬라 철학의 양대 기둥이었죠. 이 사람들을 아테네에서 만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 철학자들이 하는 일이 뭔가 하면요, 그 뒤에 보면 21절 한번 보세요.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낙은에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 되는 것을 말하고 듣는 이 외에 달리는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그런 말합니다. 이 아덴의 사람들 하는 짓이 뭐예요? 말하는 거예요? 맨날 모여 앉아가지고 철학이라는 게 뭡니까? 철학을 열심히 하면 먹고 사는 게 나오나요? 철학이 먹고 사는 게 나오는 학문이 아니기 때문에 이놈 철학이 관세를 받아가지고요, 뭐 넣었다가 뺐다가, 넣을 때 간신히 넣어놓으면 뺄 때는요 제일 먼저 빠져버리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혹시 아이들 중에 철학과 가겠다 그러면요 바꿉는다고 안 보낼 가능성이 많은 게 이런 게 철학입니다. 근데 사람이 사람다워지는 거는 철학하지 않으면 또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적어도 이제 이렇게 모여 앉아가지고 철학만 하고 있다는 것은 아주 풍요로운 사회, 먹고 살 걱정이 전혀 없는 그런, 그러니까 이 수도가 이 헬라의 수도입니다. 아테네가. 그러니까 여기 앉아가지고 이런 학자들이 하는 일이 맨날 이런 논쟁거리만 하고, 그러다가 새로운 사상이 하나 눈에 보이면요, 그게 관심을 쏟아가지고 논쟁하는 게 이게 이 사람들의 일이었더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새로운 사상을 전하는 바울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니까요, 잘 됐다 이래가지고 이제 논쟁이 붙는 겁니다. 바울을 가리켜서 뭐라 그러나요? 말쟁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바울이 말은 잘 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논쟁이 붙어가지고 이들 남편아 놓고 또 바울도 한마디 해야죠. 그래서 착 얘기가 나가는데요. 그 내용 들어가기 전에 그 여러분 로이드 존스 목사님 아시죠? 그분 책 보신 적 있어요? 한국에 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팬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두꺼운 책을 한 권 썼는데요, 이 두꺼운 책이 성경 몇 권도 아니고요, 성경 몇 절입니다. 성경 몇 절만 가지고 이 두꺼운 책을 써요. 그래서 만약에 로이드 존즈 목사님 식으로 하면 로마서 한 권 떼려면요, 로마서를 우리가 읽으면 하루에 앉아가 하루 갈 것도 없습니다. 반나절만 하면 충분히 읽고도 남는데, 반면에 로이드 존즈 목사님이 쓰신 로마서 강해를 다 읽으면요, 열몇 권 되는데요. 엄청나게 깁니다. 분량 많습니다. 그러나 읽어볼만 합니다. 그 예를 들어서 이제 한국에서 로이드 존즈 목사님 식으로 설교를 하면요, 성경 한 권 떼려면요, 아니 로마서 한두 구절 갖고 책 한 권이 나온다니까요.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근데 영국에서는 그렇게 해도 됩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그 사람들요, 날씨가 나빠가지고 바깥으로 잘 못 돌아다니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뭐예요? 맨날 집안에 앉아가지고 밖에 나오면 나다니 오줌충하고 비 내리고 이러니까 집에 앉아가 불 피워놓고 거기 앉아가지고 세워라 내보라 하면서 이야기하는 문화가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밥 먹기 시작하면요, 그러면 정식으로 식사 한번 하면 우리는 얼마 걸리죠? 빠른 사람은 입고 옷 감으면 5분도 안 걸리더라만요. 정치로 식사 시간이 보통 2시간, 3시간 갑니다. 식사가 밥 먹는 건지 얘기하는 건지 모르지만, 그렇게 가는 그런 문화를 가진 사람들에게는 그 설교를 해도 그런 식으로 가는 거죠. 됩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면 그게 좀 잘 맞지 않는다는 점을 그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바울이 갖는 아덴의 사람들도 사실은요, 모여 앉아가지고 긴긴 얘기하기를 좋아하는 이런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에게 이제 바울이 설교를 시작합니다. 22절부터죠. 22절에서 32절까지 제법 긴 설교네요. 근데 이 긴 설교가 바울이 다른 데서 하던 설교하고는 확실히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빨리 좀 인식을 하셔야 합니다. 한번 보세요. 금방 다르다는 거 알아요. 그럼 22절부터 쭉 보시면서 뭐가 다른지 금상 찾아보세요.
일단 범사에 경고심이 많다 하고 인정을 주시면서 그럼 여기 있는 이 아시는 하나 헬라인들이죠?
예.
그 유대인들이 아니니까 입장 자체가 완전히 달라져
있잖아요. 아, 근데 다른 말로 하면 청중이 다르다. 네. 이건 유대인들이 아니고 헬라인 대상이고. 그럼 그게 뭐가 제일 다르죠? 청중이 다르다는데 그걸 좀 붙여서 말하면 제일 큰 차이는요? 신에 대한 거, 예수님 기초 다 같은 내용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요?
예?
아, 하나님을 모르죠. 쉽게 말하면 구약을 전혀 모르고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설교 시작을 어디서부터 하느냐면 예,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초점을 맞춰서 설교를 해내려갑니다. 여기 가장 큰 차이예요. 다른 때는요, 하나님 얘기 안 했습니다. 할 필요 없고 오실 메시아와 메시아의 고난과 부활을 얘기하고 바로 그분이 예수다 요걸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예수에 대한 이야기는 별로 안 합니다. 안 하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꺼내고 사실은 거의 내용 전부 다가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다. 요게 큰 차이점입니다. 서론이 22절 중간부터 시작해서 23절이 서론입니다. 서론이 참 좋아요. 그 설교를 시작할 때 이제 목사님들이 보통 서론 이야기를 하나씩 꺼내잖아요. 서론 뭐 어떤 얘기 꺼냅니까? 어저께 박은재 목사님은 어제 아래는 삼풍백화점 사건을 끄집어냈고요. 어제는 뭐 얘기 나왔더라? SBS의 무슨 세상? 서세원의 무슨 세상이? 제목이 무슨 세상 카던데? 워낙 유명한 얘기긴 하긴 한데, 그래도 그런 거 어떻게 또 다 기억을 하시면서 서론을 꺼낼 때 그런 얘기를 꺼내고 하는데, 뭐 사람들이 뭡니까? 시선을 끌어당기고 관심을 집중시키게 하는데 아주 기막힌 예화들이죠. 어떻게 저런 것들 어디다가 어떻게 잘 찡가놨다가 써먹는지 잘 모르겠어요. 원수가 아니고 왼수. 뭔 얘기인지 모르시는 분이 대부분 계시는 분. 한 50여 년간 함께 산 부부가 초청을 받아가지고 이제 퀴즈에 나갔답니다. 할머니 위로, 머리 위로 사자성어가 이렇게 내려오면 신랑이 그걸 보고 맞추는 건데요. 사자성어 천생연분이 내려왔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가 당신과 나하고 관계! 했답니다. 그러니까 할머니가 앉아있다가 한 소리가 왼수! 했습니다. 아니 그거 말고 늑자! 평생 왼수! 그 얘기를 하면서 한 사람은 천생연분이라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한 사람은요? 평생 왼수라고 생각한 이런 부부관계가 우리 사이에 많다. 그 얘기 하시려고 그렇게 꺼지고 된 거죠. 설교하려는 내용과 서론에서 끄집어낸 얘기하고 이게 참 이래 긴밀하게 연결될 때 참 그 좋은 설교로 이어져 갑니다. 자, 여기 바울이 그 끄집어낸 서론은 특징이 뭐인 것 같아요? 어디서 끄집어낸 텔레비전도 아니고 라디오도 아니고요. 이 사람들의 그 삶 자체에서 얘기를 끄집어내버렸다, 그죠? 종교성이 많다 하는 얘기는요, 아덴에 가보니까 온통, 예, 온통 신들이다. 그리스 로마 신화 아시잖아요? 그 많은 신들을 전부 조각으로 만들어가지고 쫙 해놨는데, 바울이 뭘 받는 거 하니까? 알지 못하는 신도 있더라. 그러니까 너희가 알지 못하는 그 신을 내가 가르쳐 주겠다. 아, 서론 멋지잖아요. 알지 못하는 신은 왜 그랬을까요? 이 오만 신들을 다 섬기다가 혹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이 있어가 그분이 노하시면 안 될 테니까 이 양 그린 사람들 나도 꽤나 많은 사람들이 모양이라 실수는 안 하려고 그 신을 가르쳐 주겠다 그러면서 어떤 신이요? 24절에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은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고 그러면 머시기 부족한 사람도 부족한 분도 아니고 이런 거는 그 이 아덴의 사람들이 열심히 섬기는 걸 전부 거꾸로 부정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이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시니 이런 집에 가는 분도 아니고 뭐가 부족해서 여러분들에게 내놓으라 하는 분도 아니고 그러면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십니다. 그 아데네인들이 보기에 정말 자기들로서는 수용하기 어려운 아니면 상상하기도 어려웠던 놀라운 신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바대로 아테네인들이 섬겼던 그 신들은요, 이름은 신이지만 실제로는 사람이죠. 사람과 똑같아요. 그걸 어떤 분이 인조신이라고 명명했습니다. 사람의 머리에서 나온 사람이 만든 신. 그래서 인조신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진품이 나타났으니까요. 얼마나 놀랐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 하나님에 대해서 26절, 27절 부르륵 설명해 나갑니다. 여러 가지를 설명하는데 27절에 우리가 주목할 게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신 이유를 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혹 더듬어 찾아 발견케 하려 하심이로되 그렇죠? 이 천하 만물을 잘 더듬어 살펴보면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도록 해놓으셨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연현상을 유심히 살펴보면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을까요? 그럼 뭐 예를 한번 들어보세요. 아 정말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 뭐 그런 거 있어요? 모든 것이 다 그래요? 그 모든 것을 구체적으로 그렇다면 정말 날마다 감격 속에 사시는 셈입니다. 그런 것 하나하나가 전부 하나님이 계심을 증명한다는 걸 느낀다면 날마다 감격 속에 사시는 분이에요. 쉽지 않을 텐데요. 뭐 그런 예를 들라면 한도 없겠지만 제가 최근에 깜짝 놀랐던 것 중에는 그런 거 있어요. 그 제가 망리를 10년 간격으로 하나씩 뗐는데요. 처음에 건 뭐 그냥 잘 뽑았고요. 처음 걸 그냥 뽑고 두 번째 거를 한 5년쯤 지났을 겁니다. 이거 하나 떼야 되겠다 싶어서 마침 시간이 잠시 나와서 갔는데 결론만 말씀드리죠. 2시간을 쥐고 흔들었습니다. 엑스레이 상으로는 별 문제가 없으니까 당기면 되겠다 해서 시작을 했는데 아무리 당겨도 안 나오는 거예요. 2시간이면요 의사도 본전 못 찾았고요. 잡아당기다가 제가 아야 그러면 다시 마취제 놓고요. 아프면 아프다 그러세요. 그러니까 마취제 놓고 또 한참 당기다가 마취제 나눠놨다고 괜찮습니까? 같은 사람이 아야 소리도 못하고요. 또 인상도 못 쓰고 그냥 막 의자만 팍 끊어지고 버티는데 아, 두 시간 당기는 내가 몸살이 납니다. 집에 들어오니까 우리 집 사람이 깜짝 놀랐어. 왜 그러냐고 그러세요. 왜 그러냐고. 사람이 꼭 실성한 것 같아요. 그래, 그, 치과생한테 물어봤죠. 왜 그렇습니까? 하니까, 이게 하도 오래되니까, 치근이 차가가지고, 이빨하고 뼈하고 붙어버렸어요. 그래서 이게 안 빠져서 그렇다고. 그런데 또 한 10년쯤 지나가, 마지막 하나를 또 뽑으러 가야 되겠다 싶어 또 갔습니다. 가가지고 이제, 옛날 얘기를 했죠. 그때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애를 먹었는데 괜찮을까요? 했더니 이 간호사가 덜렁 한다는 소리가요. 그 아랫니는 뼈에 그렇게 단단하게 박혀있는데, 윗니는 이게 그 약하게 박혀있답니다. 그래서 윗니는 빼기가 쉬워요. 이러더라고요. 제가 그 말 듣는 순간에 제가 얼마나 놀란지 압니까? 우리 이빨이 여기에 위로 박혀있고 아래로 박혀있는데, 그냥 박혀있는 게 아니에요. 그 박혀있는 강도가 윗니하고 아랫니하고 다르답니다. 어느 것이 강하게 박혀있어야 될까요? 움직이는 게 있고 고정된 게 있지 않습니까? 움직이는 아래 턱에 이 이빨이 더 강하게 박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게 우연일까요? 설계된 거라는 얘기죠. 진짜 저 아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빨이요, 태어날 때 몇 개가 날 건지는 이빨이 될 씨앗이 이 안에 다 있습니다. 다 있다가 나이가 몇 살쯤 되면 우선 1차로 자랄 놈들이 자랍니다. 2차로 자랄 놈들은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그것도 때가 돼야 자랍니다. 우연히 그렇게 된 게 아니고요. 명확하게 설계된 겁니다. 그럼 사람마다 이빨 기수 다 똑같습니까? 기본적으로 다 똑같습니다. 설계되어 있는 거거든요. 이빨 하나가 아니고 그것뿐만 아니라 아까 풀립 하나라고도 말씀하셨는데, 풀립 하나도 절대로 단순한 게 아닙니다. 들여다보면 얼마나 복잡하고 오묘하게 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그걸 모를 때 비슷비슷하다고 해서 아 이렇게 진화가 됐다고 말했지, 알고 보면 풀립 하나, 세포 하나가 어쩌면 비행기 엔진보다 더 복잡하거든요. 그렇게 정밀하고 오묘하게 되어 있다는 걸 알았더라면 함부로 진화했다 소리를 안 했을 겁니다. 사람이 참 설계되어 있다는 것 중에 하나는, 여러분 아이들 말 배우는 거 보시면 반복하죠. 머리 좋은 원숭이를 데려다가 아무리 열심히 해보세요. 말 가르칠 수 있는가? 아이들 말요? 어른이 가르치는 겁니까? 스스로 배우는 겁니까? 걔들이 보고 따라하는 것일 수밖에 없는데, 아이들 말 배우는 거 옆에서 보면 신기하게 크지 않습니다. 그걸 가르쳐서 그렇게 만든다는 것은요,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답은 이렇습니다. 사람은 언어를 배울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저절로 배우는 능력이요. 그래서 태어날 때 아이가 한국에서 태어나면 자동으로 한국말 하고요, 미국에서 태어나면 자동으로 미국어 영어를 합니다. 섞어놓으면요, 한꺼번에 여러 언어를 하는 지역에 갖다 놓으면요, 한꺼번에 여러 개를 다 배워버립니다. 여러분들을 제가 미국 갖다 놓으면 영어 배울까요? 안 됩니다. 왜 안 되는지 아세요? 언어를 배울 능력을 어릴 때 가지고 태어나는데요, 이게 한 12세 내지 13세 되면 완전히 사라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언어를 자동으로 습득시키려고 그러면 그 이전에 보내야 합니다. 그 이후는요, 할 수 없이 기계적으로 외우지 않으면 절대로 못 배우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렇게 만들어져 있다는 거예요. 뭐 이런 오묘함이라는 게 하나둘이 아닌데, 이런 것들을 자세히 관찰하게 되면 정말 어떤 분이 계셔서 이 모든 것들을 설계하고 만드셨다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그런 의미에서 여기서 뭐라고 하느냐면, 하나님을 혹 더듬어 찾아 발견케 하려 하심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건 제가 무시하고 하나님 보여주면 믿겠다고 하는 사람이요? 보통 그런 말하는 사람 참 많습니다. 하나님 보여주면 믿겠다고 하는 사람은. 냉정하게 살펴보면 이런 사람들은 거짓말장이거나 진지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진지하게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사람이면 보여달라 소리 하기 전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현상들을 유심히 살펴보면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은 인정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속으로 인정하면서도 그런 소리 하면 그건 거짓말하는 사람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아덴의 사람들이 섬기는 그 신에 대해서 그 바울은 신은 이런 분이 아니다라는 걸 29절에 보세요. 이와 같이 신의 소성이 되었은 즉 신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구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그러죠. 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그릇된 신관들을 전부 허물어뜨리고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다. 그러면서 자기가 믿는 하나님을 설명하려고 하는 거죠. 여기서 참 재밌는 것 중에 하나는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바울이 증거하면서 사용하는 용어를 기독교적인 용어를 그 사람들의 용어로 바꾸어서 설명하는 걸 좀 보게 됩니다. 가끔은 교인들이 데모하러 나갈 때 드는 티켓을 보면요. 제가 봐도 웃은 게 참 많아요. 교인들은 저거 무슨 말인지 알아듣는데, 그걸 들고 시가지 행진을 할 때 안 믿는 사람들이 보고 이해할 수 없는 말. 제가 구체적으로 기억이 잘 안 나는데요. 그런 용어들 교인들이 참 많이 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전도할 때 당신은 죄인입니다 이러면요, 그 말 듣고 참 그렇지 하는 사람요? 없습니다. 왜 그러냐니까,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죄인의 개념하고 우리가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말고 죄인의 개념이 달라요. 근데 그거 생각 안 하고, 내가 이렇게 말하면 이 사람들이 뭐라고 듣는다라는 걸 생각 안 하고 기독교적인 용어를 함부로 쓰는 것은 현명치 못한 처사입니다. 가끔은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기도할 때 이래 보면요, 아이들이 전혀 못 알아들을 말을 막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끔 제가 지적을 좀 하면 해놓고 나면 아차 싶은데 습관적으로 말이 튀어나와버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은 그 아이들의 그 수준에 맞추는 노력을 참 많이 해야 합니다. 근데 이제 바울이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기독교적인 용어를 그 사람들이 흔히 쓰는 용어로 의미를 이렇게 바꾸어서 설명해 준 것. 뭘 보고 제가 이 소리 하고 있죠? 네? 하나님을 신이라고 말한 것. 예, 그것도 좋습니다. 29절 방금 읽은 데 보면 28절부터 보십시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있느니라. 너희 신 중에도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신의 소생이 되었은즉 이러죠. 요 신의 소생 하는 거. 여러분 저 사람을 가리켜서 신의 소생이라고 말한 곳이 성경에 어디 있나요? 없습니다. 여기 왜 신의 소생이란 말을 쓰죠? 그 사람들 말이 그러하니 그 사람들의 표현을 빌려서 우리는 신의 소생이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설명을 하는 겁니다. 아주 지혜로운 겁니다. 그래서 똑같은 설교를 예를 들어서 제가 뭐 가끔 그런 고민을 좀 하는데요. 우리 교회에서 하는 설교하고 그 원고를 그대로 들고 나가지고 안 믿는 사람들에게 설교하면요, 영 엉뚱한 게 되어버립니다. 가끔은 제가 안 믿는 분들 때문에 설교하러 나간 일이 일주일에 한 번씩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본문과 똑같은 시험을 가지고 교회에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나가면요, 많이 바뀝니다. 이런 거 참 잘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전도를 하고 혹시 다른 안 믿는 사람들에게 뭔가 설명을 해야 할 때나 또 혹은 아이들을 가르칠 때나 이런 점에 좀 유의해서 그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설명을 하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점을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도 또 그런 얘기 하나 나오는데요. 31절 보십시다.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한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은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이니라 하니라. 근데 여기 보면 정하신 사람으로 하는 표현이 나오죠. 예? 그렇죠. 메시아라든가 예수란 말을 쓰지 않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이 일을 하게 하셨느니라. 그 사람이 만약에 이제 뒤에서 이어진다면요, 그 정한 사람이 바로 내가 전하는 그리스도 예수니라. 뭐 이렇게 이어져 가는 겁니다. 이게 정하신 사람 가는 이 표현도 말하자면 이 아덴의 사람들을 염두에 둔 표현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신이라는 용어로 바꾸어서 쓴 것,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기 전에 정하신 사람이라고 하는 것, 또 신의 소생이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 보면 사도 바울이 그 이 사람들의 어떤 문화적인 배경이나 이 사람들의 글 같은 것들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이죠. 물론 바울에게는 헬라적 배경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 사람들을 상대로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설명을 참 잘 해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앞에서 했던 설교와 비교하면 전혀 다른 설교인데도 불구하고 이 설교는요 잘한 겁니까? 잘 못한 겁니까? 참 잘한 겁니다. 이렇게 설교를 잘했는데 결과적으로 아테네에서 소득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32절 보십시다. 저희가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혹은 조롱도 하고 혹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저희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친히 믿으니 그중 아레오바고과는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하는데 소득이 조금 있었네, 그죠? 몇몇 사람이 믿었지만 이렇게 설교를 잘했는데도 불구하고 별 소득이 없었다. 이래서 어떤 분들이 이 바울의 설교는 실패작이다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왜 실패작이라고 그럴까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을 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언급을 제대로 안 했다는 거죠. 안 하고 또 성경을 가지고 말해야 되는데 성경 대신에 그 사람들의 신이나 그 사람들의 생활 관습 이런 것들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에 대해서도 똑바로 얘기 못했다. 그러니까 이 모양 아니냐. 그렇게 비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느 쪽이 맞는 것 같아요?
대상이 일단 다른데.
예?
대상이 일단 다른데.
예.
애한테 바로 반박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설교를 두고 예를 들어서 제가 봤을 때도요 다른 대상에 대해서 참 잘했는 설교가 틀림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설교를 비난 이런 식으로 비난하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설교를 잘했는데 소득이 적은 이유는 뭘까요? 그럴 가능성이 있죠. 이걸 유대인들에게 하듯이 그냥 쫙 했으면 전혀 가능성이 없을 수도 있지만 설교를 잘했다고 해서 사람들이 다 돌아오고 설교를 못했다고 해서 뭐 다 떠나가고 반드시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이 아테네 사람하고 베레아 사람하고 이렇게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공통점이 뭘까요? 둘 다 합리적인 사고요? 그럼 합리적이라 해도 되긴 되겠네요. 좀 쉽게 말하면 꼼꼼하게 생각해가면서 기본적으로 들으려고 하잖아요. 그죠? 따져가면서 들었다는 점에 있어서는 둘 다 공통점입니다. 유대인들은요 듣지도 안 하고 이제 논리적으로 생각도 안 하고 일단 기분 나쁘니까 시기에서 그냥 내쫓고 이랬는데 반해서 듣기는 다 듣는 겁니다. 너한테 무슨 말이냐? 들으나 보자. 그런 게 좀 합리적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꼼꼼하다고 말할 수도 있고 그런 거죠. 그래서 그런 점에 있어서 베레아 사람들이나 아테네 사람은 동일합니다. 다른 점은요?
베레아 사람들은 유대인이니까 기본적으로 배경이 있으니까
베레아에서 그 말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여전히 또 헬라인들이 훨씬 많았습니다. 거기도 헬라인들이 많았어요. 따랐던 사람들이. 듣기는 주의 깊게 듣는데 듣는 동기가 달라요. 이 두 사람이. 베레아 사람들은요. 정말 그 말씀이 성경 말씀과 맞는가를 따졌고 이 아테네 사람들은요. 소일거리죠. 맞습니다. 한마디로 소일거리고 재미삼았어. 그리고 혹시 그 철학하듯이요 말장난 하려고 꼬투리 잡으려고 듣고 앉아있는 겁니다. 그럼 똑같은 설교라도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그 말씀이 그러한가라고 듣는 것하고 오늘 설교 잘하는 거 한번 보자. 또 오늘 또 뭐 이상한 소리 몇 번 했는 거 한번 보자. 이러고 듣는 경우는 결과가 엄청나게 다를 수 있습니다. 들으려고 하지 않고 앉아 있으면 아무리 많은 말을 해도요 잘 안 들립니다. 설교 듣는 우리 자세가 예를 들어서 베레아 사람 같으면 좀 문제가 있어도 듣는 것이 은혜가 될 터이고 듣는 자세가 만약에 아덴의 사람처럼 듣고 앉아 있으면 실컷 듣고 아무리 설교 잘해도요 은혜가 안 됩니다. 그런 데서 이 그 아테네에서 많은 사람들이 믿게 하지 못했던 원인을 찾아가야 하는 것이지 바울이 설교를 잘못했기 때문이라고 보는 것은 아마 크게 그 잘못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들을 때도 우리가 사실은 어떤 기대를 가지고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 참 그 웃기는 질문 많이 했습니다. 소경을 보고서요 예수님이 뭐라고 묻는지 아십니까? 예, 눈뜨기를 원하느냐, 이래서 보기를 원하느냐, 이랬던 것 같은데. 아니, 소경한테 보기를 원하느냐, 이래 묻는 사람이 어디있어요? 왜 물었을까요? 병든 사람한테요? 낫기를 원하느냐고? 아니면, 내가 뭘 원하느냐, 이래 묻거든요? 그럼 그 사람 입으로 낫기를 원하나 했다, 이런단 말이에요? 왜 묻어요, 그걸? 너무 어려운 질문 했나요? 뻔한 질문을 왜 할까요? 그 교수법에? 낫기를 원하느냐? 그런 기대감을 품고 나를 보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낫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을 하고 그런 기대를 품고 나를 보라는 거예요. 그런 기대감을 갖게 하고 그를 고칩니다. 예수님 방법 유심히 한번 보세요. 그런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기도하게 하시고 왜 빨리빨리 앉으시고 그렇게 애를 먹이시느냐 싶을 때 보시면요. 그런 기대감을 갖게 하시고 넣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그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이런 기대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가 라는 이런 기대감을 품고 설교를 듣는 사람하고 딴 생각하고 듣는 사람은 참 큰 차이입니다. 그래서 베레아 사람과 아덴의 사람의 차이를 이렇게 기억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차 전도 여행에서 아테네가 아마 가장 큰 도시고 가장 중심되는 도시였겠지만 여기 가서 바울은 그냥 막 이 그 당시 철학자들하고 붙어서 논쟁만 하고 별 소득 없이 다음 행성지로 떠나갑니다. 그 다음에 갔던 데가 이제 고린도인데 이 고린도에 오랫도록 머물러 있으면서 한 열매를 맺게 되죠. 또 한 가지 기억하실 것은 여러분 전도할 때에 논쟁은 어쨌든 하지 마세요. 왜 그런 거니까? 논쟁은 해보면 끝도 없이 갑니다. 결론이 잘 안 맺어져요. 아주 월등하지 않으면 잘 안 맺어집니다. 그 다음에 논쟁에서 이겼다고 해서 항복하지 않습니다. 말싸움에서 내가 이겼다고 해서 그 사람이 따라서 교회에 나오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겨봐야 소득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논쟁이라는 게 소위 말하면 이성적인 접근인데요. 사람은 그렇게 이성적인 짐승이 아닙니다. 그럼 이성이 강해요? 감성이 강해요? 사람은 좀 차이가 있긴 하지만 감성적으로 접근하는 게 쉽습니다. 그래서 감성적으로 동화되거나 이렇게 돼서 이끌어내는 것이 쉽지 그렇게 감정이 동화가 되면 그 다음에 이성적인 접근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쉽기 때문에 좀 감정적으로 사람을 다루고 대하는 것이 훨씬 바람직하다는 점을 염두에 두셔야 그래서 이 사람하고 친하게 지내는 게 중요합니다. 친하면 그 다음에 설명이 쉽게 건너가거든요. 친하지는 않은 상태에서 또 짐부터 짓거라고 짓거는 뒤로 챙긴다 이러는 게 교회 가자 이러면요 논쟁이 되기 쉬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설교를 멋지게 했지만 이 사람들은 목표가 논쟁하고 소일거리로 삼기 위해서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게 별 소득이 없었던 것으로 그렇게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합시다.